제가 예전에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 부모님과 2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 집안에서는 큰 소리가 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는 것도 본 적이 없고, 큰 누님이 큰 형님에게 대드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작은 형님이 누나에게 말대꾸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제가 4살 위인 작은 형님에게 대들어 본 적도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님은 건설 현장 사무소장으로 일하셨기에 늘 집에 계시지 않았지만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지만 식구들 간의 문제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위계의 질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늘 아버님 권위에 순복하셨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안 계셔도 어머니의 권위에 순복했고, 우리들은 형제의 서열에 따라서 형과 누나와 언니의 권위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학교 교실에서도 위계의 질서가 분명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에게 적발되면 군소리 없이 그 넓은 운동장을 다섯 바퀴 돌았습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종아리를 거두라고 하시면 순순히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꾸중을 듣고 체벌을 당해도 절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무식하고 미련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순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권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사무실에서도 위계 질서가 분명했습니다. 사장님이 부르시면 부장님은 사장실로 달려갔고, 부장님이 과장님에게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하면 과장님은 밤을 샜습니다. 과장님의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사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평사원이건 과장이건 부장이건 윗사람의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위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도 지나가던 어른이 야단을 치면 그만두었습니다. 대학생이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도 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꾸중을 들으면 담뱃불을 껐습니다. 30, 40대 가장이 공원에서 술주정을 부리다가도 할아버지 때뻘 되는 분이 얼굴을 찌푸리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나이든 분들의 권위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공공장소에는 위계 질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누가 권위자인지 알았고 권위자에게 순복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했지만은 고통과 슬픔을 잘 참고 권위자의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그랬기에 사회가 오늘날과 같이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보고 학교를 보고 일터를 보고 공공장소 어디를 봐도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무질서합니다. 모든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싸우는 학생들을 꾸짖는 것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학교에서조차도 자신의 학생들도 체벌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간큰 남자 시리즈가 시사하듯이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의 궁극적인 권위자인 대통령에게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퍼붓는 그러한 상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과 평면 TV와 컴퓨터 칩 시장을 석권한 나라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한류와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에 선풍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수천만 배 중요한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는, 그리고 삶의 질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바닥을 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율과 자살률이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배우자 외에 친구가 있는 부부들과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과 절교하고 살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양로원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같이 묵상함으로 이러한 중차대한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권위에 순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3절부터 3장 12장 12절까지 연속되는 말씀의 일부인데 베드로는 먼저 2장 13절에서 촉구합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많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모든 권위에 순복하라고 번역합니다. 모든 제도가 갖고 있는 권위에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모든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는가?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라고 합니다.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훼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권세에 순복하라고 합니다. 물론 로마서 13장 1절 말씀대로 모든 권위는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셋을 드는데 첫째, 13절서부터 17절에서는 왕과 방백들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왕과 총독들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말입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방백들뿐만 아니라 악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방백들에게도 순복하라고 하면서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근거 없는 누명을 씌우지 않도록 모든 권세에 순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8절서부터 25절에서는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들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말입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불의한 주인이라고도 번역하고 혹독한 주인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러한 주인들에게도 순복하라고 하면서 그것은 예수님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명합니다. 아내 된 자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여기 이와 같이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모두 종합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주를 위하여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복하라고 합니다. 둘째, 나에게 선하고 온유하고 나의 선행을 보고 칭찬하는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까다롭고 불의하고 나의 악한 모습을 보고 징벌하는 남편에게도 순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과 같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죄를 짓지 말고 입에 괴사를 품지 말고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하며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지 못할 남편에게도 대적하지 말고 순복하라고 명했는데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목적과 대상과 방법을 말했는데 이제 1절 후반부와 2절에서는 그렇게 순복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하나 밝힙니다.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복음을 받지 않는 남편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합니다. 말씀과 교리로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줌으로써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미니라. 남편이 너희 아내의 공손하고 순수한 삶을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복한다는 것은 곧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순복한다는 것임을 말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진정 남편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기 원하는 아내는 자신을 어떻게 단장하는지 말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 얘기는 당시 상류층 로마 사회 여인들과 같이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말고 겉사람을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4절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속사람을 단정하되 온유하고 고요한 영의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하라고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영원한 것으로 심령을 단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왜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이 고귀하다고 하는가? 그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밝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다 왜냐하면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구약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그 앞에서 말한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6절에서 그런 거룩한 여인의 대표적인 예를 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남편을 내 주여 지칭하며 순복했듯이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늙어서 힘이 없지만은 남편을 지칭할 때 위엄과 존경을 표했듯이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을 자신의 메스터로 알고 순종한 사라와 같이 거룩한 여인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사라의 후손인지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단서를 붙이는데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두려운 곳에도 놀라지 않으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신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단순 명료합니다. 1절 말씀대로 아내된 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대로 진정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여인이 되고 싶으면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옮기면 거룩한 여자의 아름다움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여자의 아름다움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다.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룩하지 못한 여인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자신을 단장하지만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룬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인 남편의 구원이 최급선무이기에 남편에게 순복함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게 하고 믿는 남편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을 남편과의 관계에서 먼저 실천함으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 가정은 다 팽개쳐놓고 다른 곳에서 십자가를 찌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여자의 아름다움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데 있다는 말씀이 거슬리게 들리는 분은 없습니까?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리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나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가? 여자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내적인 온유함과 고요한 심령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나의 아름다움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될 수 있는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 머릿속에 충격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자의 존재 이유는 남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자의 존재 목적은 남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원에서 읽은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원어를 보면 그에게 적절한 돕는 자를 지으리라. 아담에게 맞는 돕는 자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을 한 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20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내는 남편의 배필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내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산을 남편과 같이 돌보고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의 경우 아내로서의 여자의 존재 목적은 남편에게 적절한 배필,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를 보면 왜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권위자인지, 왜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복해야 하는지에 관한 많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여자는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지음을 받았다. 둘째, 여자는 아담과 같이 흙으로 빚어지지 않고 남자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말씀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분신인 셈입니다. 셋째로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자는 남자로부터 만들어졌고 남자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그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권위자입니다. 이름 지음을 받는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이 첫 부부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에게 같이 말씀하시지 않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이 아내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을 때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동산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부르시면서도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냐. 하나님은 이들을 꾸짖으실 때에도 이치를 따지면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을 꼬인 이브를 먼저 꾸짖으셔야 했지만은 아담을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꾸짖으셨는가?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시고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쫄병이 잘못했을 때 절대 쫄병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지휘관을 징계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창조 질서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브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곧 깬 것을 압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남편의 인도함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망각하고 홀로 뱀과 이야기하다가 그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잘 압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로 이브는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하게 되었고 아담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콜링은 아내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것인데 오히려 아내를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콜링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인도를 잘 받는 것인데 남편을 대항하고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가장 기본 축복의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깨지면서 세상에는 온갖 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부 다처제와 이혼이 만연하게 되고 간음과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었고 남녀 간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가 망가지고 종과 주인 간의 관계, 백성과 왕과의 관계가 다 비틀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므로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부모의 권위에도 순복하지 않기에 그 자식들은 틈만 나면은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으면 나라의 권위에도 순복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회 문제의 근원은 가정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 질병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괴롭게 하는 모든 고질적인 질병의 근원적인 출처는 가정에서의 병든 부부 관계에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아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남편의 권유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남편의 자리에 서서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들은 그것을 보고 허허하며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집안에서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혹자는 항변할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여자만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냐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해석 원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고 다른 바울 서신서를 보면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진의는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복종해야 되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의미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한 직후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그 뒤 어디를 봐도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단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라고 명할 뿐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고 명한 후에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권면을 할 뿐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뒤집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기능을 주셨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론적인 속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지배하고 돌보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내와 남편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 네 부만 공경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시면서 아비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믿음의 선진들은 남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누아도 받았고 한나도 받았고 엘리사벳도 받았고 또 마리아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드보라와 요시아 왕 때 훌다도 여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또 민수기 27장의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에서 보듯이 딸들도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본질적으로는 동물들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서 남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움으로써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날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내의 존재 가치는 결혼한 여자의 존재 가치는 얼마나 남편을 잘 도와서 남편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주님 뜻대로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늘 기억하기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귀한 자원들 주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기에 이제부터는 머리 장식과 금 가락지, 금 목걸이,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데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에 이전에 거룩한 부녀들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남편의 성격에 상관없이 인내하고 견디며 남편에게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남편을 어떻게 알고 살아왔는가? 나는 내 남편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남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남편에게 하지 못할 말을 퍼붓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무식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주권 받고 경제적인 삶이 안정되면 이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린 자식들 앞에서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무지한 말을 토하는 여자 성도들이 많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보기는 커녕 발톱에 때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뻔뻔해져서 애들 앞에서까지 막 망령된 말을 합니다. 이부와 같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가정에서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얘기를 하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애들을 교육하고 자기 마음대로 미래를 설계합니다. 남편을 전혀 권위자로 인정하고 대하지 않으면서 교회 갈 때는 머리를 꾸미고 금 목걸이를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겹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무슨 교회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남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만홀히 여겼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치고 맙니다. 교회 와서 부엌에서 섬기기 이전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기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쓸데없이 외모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으로 남편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유하고 고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위치를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돕는 배필이다. 나는 돕는 배필이다. 나는 돕는 배필이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의 믿을 만한 동반자로서 남편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연약하면 연약한 부분을 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나서지 말고 뒤에서 그림자와 같이 남편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 된 성도님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7절 말씀대로 이제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써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구원받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